자, 토요일 문답 16문답부터 18문답까지 제가 질문 읽고 함께 대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에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오 그 후 자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7문답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18문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죄의 그 시작점,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죄라는 것이 이 전가의 개념이 있다는 것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온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원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죄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원죄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모든 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 안에서 유죄함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 법적으로도 죄인으로 이 유죄함을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아담으로부터 또 뭐 물려받죠? 본래의 근본 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를 다 잃어버린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뭔가 의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의가 나온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의가 없는 자들로 태어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죠? 아담으로부터 본래의 부패성을, 타락성을 가지고 물려받아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모든 영과 육이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도 유죄함과 타락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들까지도 죽음을 맛봐야 되고 심판을 해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죄로 인해 그러니까 원죄의 그 유죄함과 부패성과 본래 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짓는 죄를 이제 본죄로 부르는 거죠. Actual sin이죠.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죄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안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은 이 원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도 이 원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전가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의의 전가의 개념도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다 언약 대표의 원리거든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새로운 언약 대표이신 예수님이 전가받아 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 이 전가의 개념이 법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그 설교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알려주시는 현실도 사실은 우리의 법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하나님의 성전. 실제로 누리는 현실도 되지만 한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어진 우리의 참 예수님 안에 있는 법적인 상태, 실제적인 상태를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죄에 대해서, actual sin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원죄의 그 유죄함과 부패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게 이제 타락한 죄가 섞여 나오고 그리고 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선한 것에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다 악으로 치우치는 자들. 그래서 결국 죄의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선을 행할지 못할 정도로 다른 열망이 더 큰 거예요. 어떤 열망이 더 큰 걸까요? 죄의 열망이 더 큰 거예요. 그게 타락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뭔가 선한 게 나오고 선한 생각을 한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조차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반대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열망이 너무나 커서 나조차도 그게 선한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본제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나 뜻이나 어떤 마음이나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이런 죄의 열망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최고로 자기들을 의롭고 선하다고 여겼던 자들도 그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율법 지키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썩은 무덤같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너희 안에 다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게 나오는 것들이 다 선하고 의로운 것들인데 예수님은 악한 것에서 나오는 악한 거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뭔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의로운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다 악에 섞인 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선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야 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내 소견이 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믿는 성도는 어떤가? 아 이제 믿게 돼서 이제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 막 마구마구 나올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그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중생한 자들 안에도 이 원죄의 부패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법적인 상태는 변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변했지만 이 여전히 옛사람의 부패성은 죽는 날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야 흠과 점이 없는 완전히 의롭고 선한 자가 되는 거지 중생한 이들 안에도 있고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있어요. 이제는 이 싸움이 있어서 죄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기도 하고 이 몰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죄에서 죽어가는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나오는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 때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의를 통과해서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니까 받아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매여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든지 기도든지 정말 모든 삶을. 그래서 자꾸자꾸 예수님의 피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뜻과 내 행동이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커피 물 내릴 때 그 여과지를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도 거기에 통과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씨름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이 본죄에 대해서도 다르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개혁신앙은 죽을 때까지 중생한 자들도 죄와 싸워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내 안에 죄가 이 주장한다 그런 말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싸움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한번 구원받고 중생한 성도는 죄의 싸움에서도 이 땅에서도 끝까지 이겨서 완전하게 죄가 없는 삶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완전주의라 그래요. 그 특별히 감리교 신앙이에요.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완전함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야, 이 정도면 내가 참 선하고 의롭다 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디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거 붙들고 천국에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완전한 선과 의로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가는 거죠. 그날은 분명히 오죠. 그걸 바라보며 여기서도 싸워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무율법주의가 있어요. 이게 좀 말이 무율법.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성경은 새 사람이 됐다 그래.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짓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는. 왜?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요 근처에는 어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옛사람도 나예요. 세 사람도 나고 그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거지 나와 상관없이 나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나와 상관없이 옛사람이 진 거라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옛사람이 진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자꾸 죄를 축소하게 되는데 나와 상관없이 짓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내 안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작용하여 믿는 것도 더디게 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도 미련하게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서 인내하여 천국까지 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알미니언주의자들 아시죠? 우리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죄를 축소시키죠. 그러니까 원죄의 그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그 소망 없는 죄인된 현실,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완전 타락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본죄만 인정해요. 본죄. 내가 지금 짓는 죄. 예. 그러나 개혁신앙은 원죄와 본죄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분명히 성경에서 알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본죄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죄란 원죄로부터 나오는 아담 안에 있는 유죄함과 그 부패성까지 물려받고 태어나는 데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인간은 본죄만 가지고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도 정죄를 받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 둘 다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도 정죄를 받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을 보시면 왜 원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33년 동안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을까?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그것도 왜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분이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리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가셔야 했을까?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원죄와 본죄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으로, 천국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가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따라서 이제 잘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죠? 원죄 없이. 그 다음에 33년 동안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해주셨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원죄가 알려져주는 모든 그 법적인 유지함과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천국에 속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도 33년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죄 없이 완전히 의롭게 순종한 자로 받아주시는 거고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 사심을 통해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자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사건인 것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여 천국에 이르는 이 삶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는 이제 나중에 그 질문 나오지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분이 아니면 이 구원의 효력이 없어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우리의 무한하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영원하고 무한한 죄의 삯을 치르고 이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질 수 있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만으로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왜? 나를 대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시려면 또 사람이셔야 되고 그 예수님밖에는 이제 우리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원죄와 본죄의 관계는 이제 알겠어요. 원죄에서 본자가 나와서 우린 살다가 가는데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별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없다 그럴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둘 다 어쨌든 지옥 갈 죄라는 것에서는 똑같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별은 있죠. 제가 마음속으로 미워해서 성도님들을 미워했어. 막 아, 오늘 너무 미워 죽겠어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해서 한 것도 살인이지만 실제로 가서 죽인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물론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 때 우린 살인죄 안 지었다. 아니죠. 예수님은 니네들이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죄고 그 죄로도 지옥 가야 돼. 그걸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를 안 지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살인죄 안에도 마음으로 미워한 것과 실제로 죽인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요, 큰 죄와 작은 죄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희생 제사만 드리면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도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끊쳐내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교회의 치리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죄에서 거룩하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 치리를 할 때에도 죄를 다뤄주기까지 하는 거죠. 하지만 죄를 다뤄줄 때에도 뭐 세세한 모든 것까지 다 다루진 않죠. 어떻게 다뤄요? 뭐 저만 해도 어저께 지은 죄가 수도 없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정말 작은 누룩이 들어와 큰 죄에 빠져서 갈 수 있는 그런 큰 죄들을 다루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serious enough to deal.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아주 그 중대한 그 심각성이 있을 때 그걸 다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건져주고 우리 자녀들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 엄마가 3,000원을 줘서 3,000원이라니까 좀 이상해서 1불을 5불을 10불을 줘서 9불짜리를 샀는데 1불을 안 가시려고 와. 아유 저거 또 지가 삥탕 쳤나 보다 뭐 하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교를 땡깡 치고 며칠 동안 가지 않았어.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딴 데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 거는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우리가 다뤄줘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어떤 그 죄의 어떤 그 크고 작은 차이는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받아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으로 가르친다는 것. 작은 죄를 진 자가 야 나는 너보다 의롭고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 세리와 창녀들 보면서 야 저것들은 죄인들 우리는 의로운 자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끼리 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나 여전히 다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지만 이제 작은 죄와 큰 죄의 차이점은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작은 죄를 빨리 잘라내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조차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 밧세바 봤을 때 거기서 만약에 음욕을 딱 집어치웠다면 그렇게 우리아까지 죽이는 것까지 안 갔을 거예요. 작은 죄가 자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적은 누룩이 빵덩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그 죄를 교회 안에서 다루지 않아서 온 교회가 죄에 무감각한 죄로 갔느냐. 이걸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십자가 사랑과 복음에 해서 작은 죄를 잘라내는 그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예수님의 그 피의 용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안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까 봐 안 돌이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안 돌이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죄에 계속 거하고 싶은 거지. 빨리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 가지만 더 할 거는 그런데 그 크고 작은 죄 가운데서 성경이 특별히 따로 얘기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어떤 성경 구절에 가면 성령회방죄.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거니와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거부한 자들 중에 나중에 용서받고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런 죄는 어떤 죄냐는 거죠. 옛날에 어느 교회에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를 거역해. 막, 그리고 이렇게 뭐, 하여간 안 맞아.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요.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오, 그거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미워하고 나에게 좀 나쁘게 대하고 나를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나를 괴롭게 했다고. 성령 회방죄. 나를 괴롭게 한 거지 무슨 성령님을 회방했어요. 그렇게 성도들끼리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성령 회방죄는 믿는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일까요? 믿는 성도는 절대 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믿는 성도도 성령 회방죄로 내가 진 게 아닐까 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걸 먼저 조금 생각해 보고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부로 이 죄를, 이 죄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사실 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자기가 성령 회방죄를 졌나 하는 걱정이나 염려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기독교인이 짓는 죄는 아니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성경에 우리 여러 구절에 우리가 좀 보겠지만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다시는 회개하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죄를 범한 죄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죄가 있어요. 그럼 이 죄가 뭐냐? 일단 그 성경의 여러 구절도 여러분 그 안에 있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6장 4절 그리고 10장 26절 27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천저의 욕을 보임이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세 구절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령 해방죄, 그 다음에 이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또 이제 회개함에 이르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한 구절씩 자세히 풀지는 못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초대교회 때는 이 죄를 어떻게 봤냐 하면 이게 다 복음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을 때에 범했던 죄.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이적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 엄청난 그 능력을 행사하신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단의 사역으로 돌리고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분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지은 그 죄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 개 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복음서에서만 얘기하면 말이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쓰여지는 히브리서라든지 요한 일서 같은 거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는,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어떻게 푸냐 하면 믿는 성도라도 이 죄를 짓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성도의 인내를 믿지 않아요. 우리 칼빈주의 5대교리 여러분 세교인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우셨잖아요. 완전 타락한 죄인이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제한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따라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게 우리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신앙이잖아요. 근데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처음부터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도 우리 행위, 또 십자가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 행위, 성령님의 중생하는 역사도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거듭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더라도 내가 행위를 더하여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 그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이 죄를 거듭난 자에게도 기독교인들에도 해당한다. 그래서 fall from grace. 한 번 구원받은 자도 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그래서 이런 알미니언 주의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기 위해서 그 도르트 회의가 열렸어요. 그 이제 그 우리 개혁신앙 분들이. 그래서 이 5대 교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의 5대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교회 회의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생한 자는 결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죄를 일컫는 거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령 회박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인간의 강팍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죄로 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용서 못하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들이 끝까지 부인하고 거절하고 지옥 심판으로 가는 그런 강팍한 죄로 봤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믿지 않는 죄들이 다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들을 가르쳐서 이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가 이 죄를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죄는 그냥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님의 그 말씀의 확신과 증거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를 거슬려 아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정말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 사역을 사단의 종처럼 일하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까지 가는 그러니까 사단처럼 그 죄인들의 우두머리와 같이 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르쳐 이 죄로 말씀하는 걸로 보는 게 보통 개혁신앙의 견해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거짓을 가르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사단과 같은 그런 종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의 허물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피로는 도저히 사함을 못 받아. 그게 아니죠. 어느 큰 죄도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 밖에 있는 죄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죄의 경우에는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자기 양심이 정말 악한 양심으로 마비되어 더 강팍해 되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히브리서나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면 특별히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 중에도 그냥 잘못 가르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믿는 성도들까지라도 시험해가지고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부인하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의 뒤를 쫓는 종들, 대표적인 종들이 이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기 때문에 이 성령회방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것을 범했다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해서 뭐 이런 마음은 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절대 이 죄를 짓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이 죄까지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완전한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어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는데 타락한 자들. 그들은 절대 다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린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구약의 예를 가지고 성경을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뭐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푼 건데 구약하고 연결을 해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막 빛을 보고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서 먹었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도 봤잖아요. 막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나오는 그 능력도 맛보고 천국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는 속해 있어서 그거를 다 누리기는 했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을 올바로 믿음으로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교회 얘기예요. 유형교회.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그것을 누리고 지금 우리 유형교회에서 지금도 우리도 유형 다 누린다고요. 말씀, 성찬, 뭐 믿음으로 고백해서 다 들어왔어요. 다 하늘의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유형교회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 1서에서도 저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배교해서 교회를 떠나고 막 믿음을 부인하고 막 그런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들이 교회에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참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그들 중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베드로처럼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완전히 떠난 자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다 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치리로 가라지를 뽑아내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다 누렸지만 가짜서 너희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의 백성으로 치리를 하시고 그 교회에서 뽑아내십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회방죄는 우리 믿는 성도가 짓는 건 아니고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가르치고 가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완전 타락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그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질문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까지 나와 있거든요. 맨 뒷장에 그거 집에서 읽어오시고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읽고 질문하고 그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과 19문답부터 있는 다음 과를 우리 소유문답 책을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 예배와 말씀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더욱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뜻이 그 모든 것에 여과되어 통과되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죄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영광의 날까지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아프신 성도들 또 연로하신 성도들 또 이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정말 이 우리의 언약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